예레미야 51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36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주를 갖추고 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 무리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그 거리에서 찔림을 당한 자가 엎드려지리라 하시도다. 아멘. 역사를 살펴보면 영원한 나라는 없죠. 어떤 큰 힘을 가진 제국이 역사 속에 이렇게 딱 등장했다가 뭐 짧게는 바벨론 제국처럼 100년도 못 가서 한 80여 년, 90년 이렇게 힘을 발휘하다가 역사 속에 사라지고, 또 어떤 제국들은 1000년이 넘는 세월, 장구한 세월 동안 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도 역사 속에 싹 사라지게 되고, 또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고, 이렇게 역사는 계속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역사로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도 처음에는 힘을 가지고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잡았을 때는 이 나라 영원할 것 같거든요. 아마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 다 굴복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영원한 지중해 그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잡은 힘 가진 제국이라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온 세계의 방망이로 쓰시다가 쓰실 만큼 쓰셔보시니까 어때요? 이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문명을 쌓아놓고 탑을 쌓아놓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인간이 왕노릇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 50장 23절 24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아멘. 예전에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한 목사님께서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시면서 선배 목사님, 자기를 가르쳐 주신 은사 목사님께서 그 교수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뱀 잡는 짝대기 써서 그 짝대기로 뱀 잡았다고 그 짝대기 장롱에 고이 모셔두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신학교 때는 뭐 젊었을 때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그분도 성경을 읽어보고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춰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도 있고 놓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도구로 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실 때, 하나님 손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 그거 쓰실 때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거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제 못 쓰겠다 하시고 놓으시면 그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힘 주실 때에, 시간 주실 때에, 물질 주실 때에 하나님 나라와 우리 지금 발딛고 사는 이 땅의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야겠죠. 더 사랑하면서 살아야겠죠. 더 겸손하게 살아야겠죠. 바벨론 제국이 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도 저는 가끔 가슴이 울먹울먹합니다. 그게 믿어지기는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든 죄의 형벌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가?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필 그 십자가의 모든 형벌을 받으셔야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떨 땐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야만 했습니까? 왜 그거여만 했습니까?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많은 것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죠. 우리의 죄의 무게가 그만큼 큰 거죠. 그래도 뭐 다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다 성경 말씀 보면서 마음에 막 쏙쏙 들어오고 머리가 확 돌아가가지고 야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러지 않습니다. 항상 고개가 떨구어지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하는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이렇게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나요? 왜 징계하시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수치를 주시나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들을 민족 안에서 뭐 반란이 일어나든지 어떤 운동이 일어나든지 개혁이 일어나든지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자정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유다 백성들은 이제 아예 자기 스스로는 뭐 할 능력이 없어요? 이 회복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막 손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손짓을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누구야 이러고 쫓아가가지고 그 말하는 선지자들 때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방망이를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방망이로 두들겨 맞고 징계를 받을 때에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이 입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다가도 놓으실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하실 때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바벨론 심판에 관한 말씀과 왜 계시록에 가서도 바벨론이라는 이 성읍 제국이 언급되는지 한번 거기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절 2절 말씀부터 좀 살펴보면서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 치리로다. 아멘. 온 세계의 방망이로 쓰시다가 51장 1절 중반부 보시면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겠습니까? 뭐 하나 꼭 집으라 그러면 바사왕 고레스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루아흐 메시트라는 말입니다. 루아흐 메시트라는 말이 뭐냐면 루아흐는 다 들어보셨습니다. 루아흐 푸뉴마 이런 거 바람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원문의 의미가 광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을 직역해 보면 멸망시키는 광풍을 일으켜서 바벨론에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되면 2절 말씀이 더 쉽죠. 그날에 키질하시듯이 이 바벨론의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키질은 다 아시잖아요. 저도 뭐 시골에서 커봐서 키질 어머니가 하는 거 그거 재밌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삼태기도 모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삼태기같이 생긴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대나무를 이렇게 엮든지 뭐 나무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키질을 이렇게 까부른다 그러죠. 이렇게 까부르면 바람에 의해서 알곡은 안으로 자꾸 들어오고 쑥쟁이는 밖으로 휘휙 날아가고 바람을 이용해서 알곡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 그렇게 나부끼는 겨처럼 이렇게 확 날아가듯이 거기를 비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부끼는 겨 이렇게 이러고 재앙이 뭔가 날아간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 시편 말씀 떠올리시잖아요. 그죠?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뭐와 같아요? 겨와 같도다. 심판의 날이 임하고 재앙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중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날 광풍의 바람이 부는 날 심판의 날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휙휙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있고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튼튼히 서서 세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리라, 믿음 위에 굳게 서리라, 은혜 아래 굳게 서리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 굳게 서겠다고 늘 마음을 다 잡아 잡수셔야 됩니다. 전쟁의 칼날의 위협이 가까워 왔습니다. 이제 그 전쟁 때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주를 갖추고 선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 무리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그 거리에서 찔림을 당한 자가 엎드려지리라 하시도다. 아멘.
전쟁에 관한 심판, 전쟁을 통한 심판의 말씀에는 항상 잔인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니, 전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다 남는 거 상처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이 가운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할 때에 믿는 백성들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죠.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어떤 자세로 그때를 맞이해야 됩니까? 이제 그 말씀은 조금 지나가서 뒤에 있습니다.
51장 45절 46절입니다. 51장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너희 마음을 겁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풍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풍설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경내에는 강포함이 있어 관원끼리 서로 치리라. 아멘.
오늘 45절 말씀에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라는 말, 스스로 벗어나라, 거기에서 도망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진노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피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어떠한 일, 어떻게 마음을 잡수시라고요? 어떤 마음을 잡수시라고요? 겁약한 마음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겁먹고 약한 마음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설리라, 굳게 설리라, 내게 주신 말씀 안에 설리라 이러고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날에는 풍설이 난무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임할수록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미혹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약성경에서도 여러 번 우리가 듣게 되고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이런 풍문 저런 풍문 돌아다녀도 거기에 휩쓸리시면 안 돼요. 제가 작년에 백신 처음 나왔을 때 백신 음모론 때문에 많은 동영상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백신 맞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 666 아닙니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지나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당장은 누가 한마디 하면 내가 지금 갈급하고 위급하기 때문에 그 말이 철석같이 내게 믿어진단 말이죠. 그런 걸 미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잠잠히 기다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보셔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을 보셔야 돼요. 세상에 이런 소문 저런 풍설 저런 풍문 다 돌아다녀도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믿음을 아무도 뺏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믿음, 그 말씀 붙잡고 계신 분들은 그거를 찌르든지 뭐하든지 내가 내 정신 가지고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 내 구주라는 그 확신 있는 믿음 하나 흔들리지 않으면, 아니 뭐 백신이 아니라 천하 없는 뭘 갖다 놔도 흔들리시지 않으면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런 영상 보내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게 베리칩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종종걸음 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런 영상들을 누가 올려서 이렇게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가? 보니까 출처가 분분명해요. 다 추측이에요, 추측.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이 불안한 게 2500여 년 전에 그때 끝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이러한 미혹이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국의 힘을 빌어서 사치하고 이 땅의 물질 만능주의, 풍요주의, 황금 만능주의, 패권주의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제국들을 바벨론 제국에 비유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제국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을 핀셋으로 딱 집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안에서 보호하시다가 다 골라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고 보호하시고 돌이키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에 있는데요, 51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오늘 한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새벽에 제가 성경 찾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죄송스러운데요, 계시록 18장 말씀 한번 얼른 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8장입니다 제가 아는 신약성경 417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4절입니다 천천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417면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때에 이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로마 제국의 힘이 강성할 때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끓는 가마에 짐승의 밥으로 내어주는 그 고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바벨론의 힘, 음녀 바벨론이 행하는 그 죄악의 난무한 것들이 엄습하여서 우리를 침범하여 올 때에 우리 거기서 피하고 도망할 길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힘, 세상의 힘이 뭐겠습니까? 그게 물질 만능적이에요. 교회 안에도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얼마나 지배적인지 아시죠? 우리가 황금 만능주의, 패권주의, 힘이 있어 교회도 권력이 있어야 되니까 정치에도 참여되고 뭘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힘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려는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왜 구원을 이루셨어야만 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논리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세상에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권력의 지배적인 구조 안에 우리도 들어가고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세상에 제국의 힘, 그 음탕하고 그 귀신들이 모여있는 그 아주 잡스럽고 음란한 그 세계에 물들지 말라고 거기를 떠나라고 도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은근히 우리는 그거를 기대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도 그거 있어야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우리와 완전히 완벽하게 다르시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저도 막 새기려고 왜 기도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보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이 밝았도록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가 있어야 그걸 이룬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으실 때에는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은혜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사랑의 십자가의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시고 세상에 나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많이 참 진리를 가지고 계시고 변치 않는 그 능력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니 기도하면 밥이 나온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결을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돈 문제 가서 뭐 문제 있습니다 하는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돈 따발을 갖다가 톡 주시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온 세계를 움직이십니다. 그 온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같이 미물 같은 한 사람의 인생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 날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실 때 말씀밖에는 의지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오늘 이제 좀 길잖아요. 51장 말씀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전체를 다 읽어보시고요.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해보시면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권력과 문명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쩌죠? 우리는 그 한가운데에 발을 붙이고 삽니다. 세상의 힘이 커 보이고 제국들의 힘 가운데에 한 믿는 사람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늘 패배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 오늘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늘 말씀 안에서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살기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